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사랑과 기쁨, 자유와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부흥 사경회의 감동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눠주셔가지고 저도 또 배가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 인생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보다 더 위대한 삶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보다 위대한 삶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네소타주에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의 리더들은 아침마다 이런 질문을 하고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만약 우리 병원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면 고객들은 우리 병원을 그리워할까? 그러기를 바라지 않지만,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면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를 그리워할까요? 이 지역사회는 우리 교회를 그리워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워하실까요? 그러기를 원치 않지만 만약 우리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을 그리워할까요?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그리워할까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그리워할까요?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이분이 수많은 인생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결론, 인생 최고의 날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문제는 뭐냐?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과 함께 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초라한 삶을 살다 이 세상을 마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오늘 밤 죽음이 찾아와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아빠의 사명은 뭐예요?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의 사명은 이런 것이라고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슴 뛰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 가정 저 가정 다니면서 아픔 속에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거리 저 거리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전도하시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줄지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좀 떨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좀 떨어지자 그 해변에 쭉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시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서 베드로도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셨을까요? 주변에 배가 하나도 없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배가 제일 커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신 이유는 베드로를 동역자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꽂혔어요. 베드로를 나의 동역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고 가슴 뛰는 삶을 살면서 동역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사역할 동역자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고 다니셨습니다. 근데 드디어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일 큰 감동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으러 다니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역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다닌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찾아서 드디어 그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찾고 다니셨을까요? 이유는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너무 귀하고 그 사명을 품고 사는 삶이 너무 가슴 뛰니까. 그래서 무슨 사명을 받았나? 누가복음 6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죄악에 포로되고 사단에 포로된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장애를 입고 질병서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눌리고 저런 사람에 눌려서 고통 가운데서 억압 가운데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역사를 가슴에 안고 사는 우리 주님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인가요? 건강한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보며 사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동역자를 찾습니다. 나와 함께 동역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와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이 어디 있나?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쓰실까요? 첫 번째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셔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주님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시고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베드로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는 어제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이제 다 끝냈어요. 그물도 씻고 배도 씻고 다 정리정돈 다 끝났어요. 다시 하라고요? 힘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갈릴리의 물고기는 낮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밤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낮이에요. 지금 고기 잡으러 가도 고기가 못 알아봅니다. 안 따라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물고기는 깊은 데 있는 게 아니고 요 호수 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죠. 목수잖아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최고의 프로죠. 예수님의 말이 도대체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고기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면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뱃머리를 돌려서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쭉 그물을 내려요. 별 기대 없이. 그런데 한참 후에 그물을 당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을 당기는데, 낚시질 해보신 분 알죠? 당기면 느낌이 있죠? 당기는데 그물이 찢어지는 거. 분명히 어젯밤에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데 어떻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산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요. 바다의 물고기를 푸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얻은 것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입니다. 와, 저분이 누구시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뭘 더 보태면 행복의 질이라고 생각하셔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꿈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인간의 행복은 무엇을 더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관점의 전환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적은지 그거 보는 사람 행복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성공했는지 무엇을 실패했는지 그거 바라보는 사람 행복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인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 붙들고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 한평생 부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 삼기 원하십니다. 나의 동역자가 어디 있나?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가 어디 있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동역자로 쓰십니까? 두 번째는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그분이 이끄셔요. 베드로는 그물을 당기자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당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야, 니네 와라. 여기 엄청난 고기가 있다. 해서 친구들을 불러서 두 배 채웠어요. 그래, 두 배를 채웠는데도 이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만선도 이런 만선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한평생 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잡힌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뜻밖에요. 전혀 예상밖에요. 그래서 그는 한순간 즐거웠지만 한순간 기분 좋았지만 잠시 후에 오히려 놀람과 두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튀어나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때 주님은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를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너는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너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주님께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 그 사람이 베드로만입니까? 아니죠. 열두 제자? 아니죠. 우리 모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선이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책을 한 권 보게 되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엄청 주님이 느껴져서 제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헝가리 태생의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음악하시는 분들은 많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느 날 독일의 한 마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음악하는 사람은 이 연주의 광고 이런 게 빨리 들어오잖아요.
딱 보니까 광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피아노 독주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 리스트의 제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응? 내 제자 아닌데? 몰라. 그런데 이 순간에 리스트가 이 마을에 왔다는 소문이 촥 퍼진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구냐? 거짓말로 광고한 사람. 피아노 독주하는 그 사람이 놀래고, 이야, 이제 큰일 났다. 거짓말로 이름을 써놨으니 들통이 난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다가 살 길을 찾아갑니다. 숙소로 찾아가요. 숙소로 찾아가서 이실직고 해요. 저는 고아 출신으로 혼자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난 누구로부터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오늘 내일 독주회를 하기로 결정하고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때 리스트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요, 큰 잘못을 했네요. 그러나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그러더니 그 아가씨를 피아노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연주 한번 해보세요. 손이 떨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거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또 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 리스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분명히 내가 당신을 가르쳤죠? 분명히 당신이 나한테 배웠죠? 당신은 내 제자입니다. 그러니 내일 독주할 때 나는 리스트의 제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세요. 오늘 내 선생님이 여기에 왔습니다. 마지막 곡은 그분이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세요. 정말 그 다음날 독주의 리스트는 함께 참여했고 마지막 곡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떨고 있었지만 리스트를 만나 정말 스승이 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지도를 받아 훌륭한 연주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배운 것도 없고 우리는 차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 길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멋지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은 동역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와 함께 이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사람을 나오라. 주님 지금도 부르고 계셔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동역자로 쓰십니까? 세 번째는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심으로.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십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배도 그가 엄청나게 잡은 물고기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물고기만 보고 살았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날은 기분 좋은 날이고 물고기를 못 잡는 날은 허당치는 날이고 물고기만 보면 기분이 좋았고 물고기만 보면 행복했습니다. 물고기를 못 보는 날은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그에게 인생에서 최고였습니다. 물고기 때문에 울고 물고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물고기는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물고기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순간 그는 작정합니다. 이제 나는 저분과 함께 살려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비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살리라 결단합니다.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 지혜자는요 이전의 삶과는 달라요. 이전에는 모든 걸 자기 자원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재능이 뭐지? 내 최종 학력이 뭐지? 내 전공이 뭐야? 내 전문성은 어디 있어? 나는 어떤 성공을 했나? 나는 어떤 실패를 했나? 이렇게 자기 자원으로 자기를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도 자기를 평가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탁월해요. 당신은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를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오직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게 생명 주신 우리 주님 그분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분께 협력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폐결핵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 세 번 수술을 받은 것 같아요. 한 10년 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보면 마음이 이렇게 안쓰럽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다 치료가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나는 정해졌대요. 뭐가 정해졌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 가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사로 보내시면 회사에 가서 그 회사원 중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며 섬기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며 살 거래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분이 회사에 가서 그 회사에 어려운 사람들 다 챙기고 또 성도들, 아픈 사람들 다 또 챙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해요. 충만해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명으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혹시 병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혹시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괴로워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쓰임을 받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 쓰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버릴 게 없습니다. 뭘 버려요? 지나온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자원이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크게 공헌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권사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중보기도 하는 일할과 전도하는 일에 남은 생을 쓰겠습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 괴로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 그 일에 남은 인생을 쓰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 하나가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최고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새는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깨어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하게 하시고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이 되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세우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조금도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주와 함께 산 인생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부심으로 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